다음으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수련 방법은 여러분 알다시피 불도 양가의 수련 방법 외에 또 다른 수련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진정으로 말하자면 이 수련 방법은 주요하게는 양대가인데 하나는 불가의 수련 방법이고 하나는 도가의 수련 방법입니다. 많은 종교는 불가 체계에 속하고 또 많은 것은 도가 체계에 속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불교가 아니며 또 그 한문의 교가 아니지만 그것은 한 체계에 속합니다. 그 밖에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기문 수련법이라고 부릅니다. 기문 수련법. 그의 수련 방법은 아주 독특합니다. 흔히 어느 한 방면에서 대단히 독특합니다. 그것이 어느 한 방면에서 아주 독특하기 때문에 이 한 방면에서는 비교적 대단합니다. 하지만 속인 중에서 사람들은 다 알지 못하고 있고 이런 수련 방법을 보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특히 종교 중의 사람은 불교든 도교든 흔히 이런 사람들을 방문좌도라고 부릅니다. 이 방문좌도라는 명사는 바로 이렇게 온 것입니다. 사실 이 방문좌도는 결코 사법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스스로 기문 공법 수련이라고 부릅니다. 무슨 기문 둔갑이 아니며 서로 별개의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런 기문 수련법 역시 대단히 많습니다. 왜 그것을 사법이 아니라고 하는가? 우리는 현재 이 명사를 흔히 모두 이렇게 이해하는데 방문좌도의 뜻은 바로 사문외도라고 말합니다. 사실 고대에는 이 함의가 없었으며 얕잡아보는 뜻은 있으나 반대하는 뜻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기문공법을 수련하는 사람들 그 역시 엄격한 실신으로 자신을 요구하며 다수는 모두 태극의 이론에 따라 수련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두 진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럼 그는 엄격한 신싱으로 자신을 통제하는데 당신은 그를 사법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좋고 나쁨을 가늠하는 표준은 우주의 특성으로 가늠하는 것이지 불도 양가로 가늠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불도 양가가 우주의 특성에 부합하기에 비로소 정법이라 부릅니다. 그럼 기타 수련 방법도 우주의 특성에 부합한다면 그건 역시 정법입니다. 단지 수련 방법이 독특하여 불도 양가의 수련 방법 내에 국한되지 않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수련하자면 흔히 더욱 강고하며 그는 제자를 선택함에 흔히 모두 대단히 좋고 대단히 좋은 사람을 선택해야만 비로소 전해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상당히 긴 역사 시기에 그는 비로소 한 사람을 선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생각할 것입니다. 그럼 그는 장래에 무엇이 되는가? 불에 속하지 않고 도에도 속하지 않습니다. 그 부처는 종교 중의 해석에 따르면 매 한 열애가 하나의 천국을 주재하는데 즉 우리는 그것을 하나의 단원 세계라고 부릅니다. 매 한 열에는 하나의 단원 세계를 주재합니다. 그렇다면 그는 사람을 제도할 수 있으며 이런 세계가 있음으로 해서 여기로 사람을 제도할 수 있습니다. 이 기문 수련법에 속하는 사람 그에게는 없습니다. 사실 대도에 속하는 많은 사람에게는 모두 이러한 세계가 없습니다. 그는 흔히 한 사람이 한 곳에 머물러 있거나 혹은 떠돌아다니는 신선처럼 도처에 다니는데 흔히 이러합니다. 진정한 정법 수련 외에 고대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또 줄곧 사법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주는 선한 것과 악한 것이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일체로 된 생명일지라도 역시 선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또 일부 좋지 못한 것을 전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법에 속하는 것들, 그것은 그리 높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정한 공간에서, 자신의 공간 범위 내에서 그것은 일정한 공력이 있으며 일정한 층차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렇게, 그것의 공간 속에서 이렇게 존재함을 허용하기 때문입니다. 전문적으로 사법을 연마하는 데는 주요하게 두 가지 방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각적이고 다른 하나는 비자각적입니다. 자각적으로 사법을 연마한다는 것은 좋은 일을 하지 않고 전문적으로 나쁜 짓을 하는 것이라 그에게 전해주는 사부도 그에게 이렇게 알려주는데 사람을 해칩니다. 이런 유의 것들, 공개적으로 이렇게 전하는 것들, 그것은 흔히 모두 공이 없습니다. 공은 없지만 그것에게 무엇이 있는가? 그것은 업력이 있습니다. 그것의 업력은 클 것이며, 업력이 크면 역시 일종 에너지를 형성하게 되는데 밀집도가 대단히 큰 것으로 그것은 속인을 제약할 수 있습니다. 속인의 신체에서 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은 기공사를 찾아 병을 보는데 이것은 아주 허황하다고 나는 말합니다. 만일 당신이 이런 것에 부딪혀 당신에게 내보내주었다면 그 당시 당신은 그것에 억제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가 바로 업력입니다. 당신이 집에 돌아간 후에 이전보다 더욱 아프며 이전보다 더욱 괴롭습니다. 이런 것들은 흔히 사람을 해치는데 그건 역시 흑색물질로 자신의 인체 자체에 존재하는 공능을 일정한 정도로 강화하고 또 그에게 일부 공을 가해줄 수 있으며 또 아주 작은 층차 중에서 속인의 이 층차 중에서 그것은 일부 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 그의 업력이 커짐에 따라 수명이 모두 길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수명이 모두 길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는 내가 방금 말한 선악의 존재인데 그것은 우리 인류 사회에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말하는 일반적으로 사법을 연마하는 것들은 그때 기공의 고조 중에서 이런 나쁜 것들도 뛰쳐나와 사람에게 전했고 사람을 가르쳤으며 난잡하게 만들었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두 청리했기 때문입니다. 또 일부 사람은 비자각적으로 사법을 연마하는데 무엇을 비자각적으로 사법을 연마하는 것이라고 하는가? 바로 그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법을 연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이 기공은 체조와 같지 않은 것으로 내가 어떻게 연마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머릿속에 무엇을 생각하든 당신이 체조를 한다면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 수련의 것을, 당신이 만약 함부로 어떤 좋지 못한 의념을 더해넣는다면 아마 좋지 못한 것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예컨대 어떤 사람은 연공하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일부 좋지 못한 일을 생각합니다. 사실 그의 공 속에 많고도 많은 좋지 못한 것을 가져오게 되는데 의념이 강할수록 더해 들어가는 것이 더욱 많습니다. 때문에 이것은 비자각적으로 사법을 연마하는 데 속합니다. 목적 있게 사법을 연마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역시 기공을 연마하고자 하며 아마 병을 제거하기 위해서거나 또는 고층차로 수련할 생각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연마한 것은 사법입니다. 이런 숫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 이렇게 말하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공원에서 연공을 하거나 기타 환경 중에서 연공하는 사람들 중에 덜을 중히 여길 수 있고 남을 위해 좋은 일을 하려 하며 착한 마음을 품고 연마하는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몇이나 될까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거기서 연공할 때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일은 상당히 좋지 못한 것으로 이것이 바로 비자극적으로 사법을 연마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에게 사법을 연마한다고 알려주어도 그는 아마 승인하지 않을 것이며 나의 이것은 어느 대기공사가 나에게 가르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만약 그 사람이 진정한 정법기공사라면 당신은 그가 당신에게 가르친 신승에 따라 했는가? 당신은 그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당신은 비록 그 공을 연마했지만 당신은 결코 그의 공이 나올 수 없습니다. 연마한 것은 모두 사악한 것이며 시커먼 것들입니다. 또한 체계를 이루지도 못하는데 흔히 모두 이러합니다. 또 어떤 사람, 어떤 기공사들은 일부 나쁜 짓을 합니다. 이 낮은 층차의 것을 이용해서 예를 들어 그 무슨 부적을 그리거나 연부를 외우거나 일부 저령의 것을 시켜 일부 나쁜 짓을 하고 사람을 해치는데 이런 일도 매우 많습니다. 이 역시 사법을 연마하는 범주 내에 속하는 것으로 이런 것은 모두 자신을 해치는데 남을 해치고 자신을 해칩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그것은 우리 영국인에게 아무런 작용도 일으키지 못합니다. 그것이 내보낸 그런 것들은 파룬이 한번 돌면서 해결할 나위도 없는 것으로 아무런 작용도 일으키지 못하며 나의 법신도 어떤 사람이든 이런 일을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가 있는데 당신은 아마 일부 일들에 부딪히게 될 것인즉 누가 나를 해친다고 하거나 정말로 나의 몸에 부딪혔고 내 몸으로 들어왔거나 또는 내가 무슨 물건을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마 당신이 마땅히 갚아야 할 업력일 것입니다. 정말로 당신을 해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당신 자신이 수려내는 것을 건드리는 걸 허용하지 않는데 파룬다파가 수려내는 것을 어떤 사람이든지 건드리고 파괴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며 잃어버리는 것도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이 한 점을 당신은 안심하십시오. 그러므로 당신이 부딪힌 이런 번거로움은 아마 업력이 조성한 것이며 잠시적인 현상일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아주 큰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당신은 왜 사부를 부르지 않고 사부를 찾지 않는가? 그럴 때 역시 당신의 믿음과 깨달음의 문제를 고험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다음으로 또 한 가지 문제를 말하겠는데 바로 남녀 쌍수에 관한 문제입니다. 남녀 쌍수란 우리 이 한문의 공법 중에는 없습니다. 우리 또한 이렇게 수련함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남녀 쌍수는 사회에서 전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 어떤 기공사는 공개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내가 보기에는 당신이 사회상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당신이 기공사이든 간에 내가 말한다면 그것은 곧 사람의 도덕 문제와 관련되고 심지어 법률 문제와 관련됩니다. 사회적으로는 이렇게 함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이 남녀 쌍수는 사실 그것의 내원은 밀종에서 온 것이며 진정하게 이것을 채용한 것은 밀종이라 다시 말해 라마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종교 중에서 그 본문의 종교 중에서 이렇게 유전되고 있으며 그것의 종교 중에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수련을 위한 것입니다. 종교 중에서 그것은 여전히 비밀리에 전수하며 다른 사람, 더욱 많은 사람이 아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며 비밀리에 제자를 거느리고 고층차에서 전수할 때에야 비로소 이런 것을 채용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우리 한인 지역에 이 당밀이라는 것이 유전되어 왔을 때 그 중에 남녀 쌍수가 있음으로 해서 중국 한인 지역에서는 비로소 그것을 없앴고 금지시켰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우리 한인 지역에서 존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티베트에서는 우리 한인 지역의 도덕관념과 아직도 큰 차이가 있는 까닭에 줄곧 하지만 그건 역시 종교 내부에서 비밀리에 유전되고 있으며 비밀리에 수련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부 기공사도 무슨 남녀 쌍수를 하고 있는데 더욱 이상한 것은 도가도 남녀 쌍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에 와서 누가 그 속에 이런 것을 끼워 넣은 것이 아니라 당나라 때부터 이미 채용하는 도가가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말한다면 당신 그것의 역사가 길다고만 보지 마십시오. 이런 찌꺼기는 예로부터 지금까지 모두 있으며 당나라 때부터 전해 내려온 것이라 해서 당신의 것이 꼭 좋은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남녀 쌍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음양평형에 도달하려는 것으로 음을 채집해 양을 보충하고 양을 채집해 음을 보충하며 서로 보충하고 서로 수련해서 쌍수의 목적에 도달합니다. 우리 중국 고대에서 도가 학설은 줄곧 이 음양을 말하는데 그는 인체에는 음양이 존재한다고 여깁니다. 그러므로 어찌 밖을 향해 채집하고 밖으로 구하겠습니까? 어떤 도가는 사람의 신체를 좌측을 양으로 보고 우측을 음으로 보는데 남좌 여우라는 이런 설은 바로 여기에서 온 것입니다. 또 어떤 도가는 사람의 하체를 음으로 보고 상체를 양으로 보는가 하면 또한 뒷등을 양으로 보고 앞몸을 음으로 보는데 그의 설은 아주 근거가 있고 또 아주 과학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수련 방법 중에서 모두 자신의 몸으로 하여금 많고도 많은 영체와 생명체를 수련해내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영체란 무슨 나쁜 것이 아닙니다. 어떤 물체든지 다른 공간 속에 모두 생명이 있으며 모두 살아있는 것으로 유기물과 무기물은 같습니다. 유기물과 무기물질은 모두 우리 현재 인류의 과학자가 구분한 것이며 현존의 지식 범위 내에서 정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도가에서 몸 자체에 음양이 존재한다고 말하는데 어찌 밖을 향해 채집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진정한 남녀쌍수는 실질적으로 바로 라마교입니다. 이 장밀은 우리나라의 고대 불교 중에서 그것에 대한 논란이 대단히 컸습니다. 그러므로 역시 서로 배척했습니다. 시작할 때 사람들은 모두 그것을 라마교라 했으며 불교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부르고 불러서 어쨌든 근대 사람들은 고대의 이런 논란을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도 조사했는데 사실 그것의 수련 방법의 가장 깊은 근원은 우리 이 지구 인류에서 내원한 것이 아니라 기타 별의 수련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의 도덕관념과 우리 인류의 차이점이 상당히 큽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 상황을 여러분에게 간단히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또 나에게 묻기를 우리는 남녀쌍수를 채용할 수 있는가 없는가 하고 묻습니다. 우리는 수련은 전일에 한다는 문제를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런 문제를 더 제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남녀쌍수도 그리 간단한 것이 아니며 당신이 알고 있는 것은 다만 겉모양일 뿐입니다. 남들이 비밀리에 수련하는 것은 모두 입으로 전하고 마음으로 깨닫는 것으로 문자가 없습니다. 책에서 쓴 것을 당신이 거기에 따라 연마해도 도저히 연마해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은 모두 공개할 수 없기 때문에 당신 또한 연마할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남녀쌍수는 당신이 법을 얻지 못하면 당신 역시 수련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한문 공법 역시 함부로 그 속에 무엇을 섞을 수 없는 것으로 바로 이 문제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여러 사람들 앞에서 전합니다. 한 속인인 그 사람이 꼭 수련하려는 것도 아니고 단지 몇 년 전에 모두 기공을 보급했을 뿐인데 그가 남에게 남녀쌍수를 가르칩니다. 내가 말한다면 그것은 사람의 도덕을 타락시키고 부패시키는 것으로 함부로 하는 짓입니다. 그의 신심이 그리 높지 못한데 라마교 중에서의 수련도 대단히 높은 층차에서만 비로소 채용할 수 있습니다. 대단히 높은 층차 중에서만 비로소 채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칠정유교, 각종 욕망이 다 제거되지 않은 한 속인에게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가 어떻게 수련하겠는가? 사용했다면 바로 사악한 것이라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닌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또 성명쌍수를 말하겠습니다. 이것은 모두 수련계의 일부 명사에 속합니다. 성명쌍수란 실질적으로 내가 오행을 벗어남을 말할 때 이미 언급했습니다. 바로 고에너지 물질로 당신의 원래 있던 물질 세포를 대체하며 당신의 육체를 대체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물질 세포가 완전히 고에너지 물질로 충만된 후에 점차적으로 그것을 대체하게 되어 쉽사리 노화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공간에서 채집해온 이런 고에너지 물질은 우리 이 공간,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공간장 시간의 공간장 범위 내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노화되지 않는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성명상수를 말한 것입니다. 또 어떤 공법은 성명상수할 수 없지만 그건 역시 장수하는 데 도달할 수 있습니다. 아마 어떤 사람은 생각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장수할 수 있는가? 기타 공법에서는 명을 닦는 것을 말하지 않는데 때가 되면 죽는 것이 아닌가? 명이란 하늘에서 정한 것이 아닌가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또 한 가지 문제, 삼계 밖을 벗어나는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층차를 돌파하는 문제가 아닌가? 만약 그가 수련 과정 중에서 이 공법이 명을 닦는 것이 아니지만 그의 층차가 삼계를 돌파했다면 그럼 그 역시 삼계 내의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역시 그의 생명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명을 닦지 않기 때문에 그의 생명은 비록 오랜 기간 산다 할지라도 날이 갈수록 확실히 더욱 늙어가며 사람들이 그야말로 대단히 놀랄 정도로 늙어 보입니다. 그는 이 문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성명상수 공법의 가장 큰 특징이라면 사람이 젊어 보이며 생리적으로 모두 젊은 사람의 상태입니다. 시간상 관계로 우리는 간단히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또 한 가지 문제를 간단히 말하겠는데 바로 수구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 일부 수련생은 어떤 골목 소식을 전하기 아주 좋아하며 이런 것으로 자신이 많이 알고 있다는 것을 과시하는데 대단히 좋지 못한 작용을 일으켰습니다. 또 일부 사람은 과거에 말하기를 아주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속인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말을 잘해야만 대단하다고 여기며 말을 잘하지 못하면 마치 쉽게 손해를 보는 것처럼 여깁니다. 내가 말한다면 그럼 당신은 속인 중에 속인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과거 종교 중에는 한 가지 설이 있었는데 입을 벌리는 것이 바로 업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그가 말한 입을 벌림이 곧 업이라 함은 그는 업을 선업과 악업으로 구분했기에 사실 그가 말한 선업이란 바로 우리가 말하는 백색물질, 더입니다. 그는 공의 그 부분을 전혀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악업이란 그것은 바로 우리가 말하는 업력입니다. 입을 벌리기만 하면 바로 업이라 그는 업을 빚지 않음을 주장합니다. 무엇 때문인가? 왜냐하면 사람이 생각을 굴리고 무엇을 말하려고 한다면 당신의 사상이 입을 지배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럼 당신의 이 사상이 생기기만 하면 바로 한 가지 작은 집착일 수 있는데 작은 집착심이 조성한 것입니다. 예컨대 내가 밥을 먹으려 한다 이것은 당신이 배가 고프기 때문이며 당신이 밥을 먹으려는 것은 밥에 대한 집착입니다. 바로 이런 뜻을 말합니다. 일반적인 사과가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당신이 입을 벌리고 뭘 하려 하고 당신이 뭘 하고 싶어 하며 당신이 뭘 하기 좋아하는데 당신이 말하기만 하면 아마 한 가지 집착심에 의해 조성된 것일 수 있습니다. 때문에 그는 입을 벌리면 아마 업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스님들은 수구를 주장해 입을 다물고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1년 동안 말하지 않는다. 반년 동안 말하지 않는다. 나는 수구한다고 합니다. 이전의 스님은 이렇게 했습니다. 그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련하는 사람은 덜을 쌓음을 말하지 않고 덜을 지킴을 말하므로 나는 그것을 지키고 그것을 잃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덜을 쌓는다고 하는데 당신이 좋은 일을 함에 속인의 표준으로 가늠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이 한 그 좋은 일이 좋은 일인지 아닌지는 높은 표준으로 봐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이것을 잘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덜을 지킴을 유지해 나는 덜을 잃지 않기만 하면 되는 것으로 나의 수련에 장애가 조성되지 않게끔 보증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은 수구를 합니다. 불교 중에서는 신구의를 말하지 않는가. 그가 수련하려 하기에 말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이 공법은 속인 사회 중에서 수련하는 것으로 속인 사회에서 수련하면서 당신이 말을 하지 않으면 되는가. 어떤 사람은 나는 아나운서인데 말을 하지 않아서야 되겠는가라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하는 일은 마땅히 해야 할 것은 여전히 해야 하고 마땅히 말해야 하는 이런 것도 역시 말해야 합니다. 누가 나쁜 짓을 하는데 상사이며 간부라는 사람이 상관하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는다면 좋은 사람도 따라서 억울함을 당해야 하는 것인데 정의를 세우지 않고 악한 것을 징벌하지 않아도 안 된다고 나는 말합니다. 즉 우리는 어떻게 한 영공인의 표준에 따라 자신을 가늠하며 마땅히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가늠하겠는가? 물론 우리가 말을 하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정법을 널리 알리는 건 역시 내가 말한다면 더욱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므로 여전히 말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말을 함에 있어서 절대 주의해야 합니다. 속인 사회의 단결에 불리한 그런 말을 하지 말아야 하고 시비를 일으키지 말아야 하며 어떤 집착심이든 생기지 말아야 합니다. 집착심이 생겨 이 집착심으로 한 말은 아마 다른 사람을 해칠 수 있으며 심지어 대법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간단히 말하겠습니다. 곧 이만큼 말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또 한 가지 문제를 말하겠습니다. 바로 이 불상에 왜 하나의 장이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왜 불상에 장이 있는가? 이에 대해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이것은 화상이 불상이 되고 경을 읽어서 남겨놓은 에너지장이라고 하며 어떤 사람은 부처에게 절을 해서 생긴 것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꼭 그렇지는 않다고 말합니다. 경을 읽을 때 그의 신체 에너지는 흩어져 나오는 것으로 부처에게 절을 하는 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왜 하필 불상에만 하나의 장이 존재하는가? 우리가 본 것은 이런 상황입니다. 사실은 대단히 높은 층차로 수련되어 스젠파 이외에 아주 높은 층차에서 수련하는 사람은 일정한 과위에 도달했을 때 그는 법신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법신은 본인의 형상과 똑같지만 그는 완전히 개방된 것입니다. 속인 중에서 일을 하는 사람은 완전히 개방할 수 없으며 개방된다면 할 방법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에게 묻기를 스승님께서는 제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십니까? 나는 당신의 것을 감수하지 않습니다. 내가 당신을 뭘 생각하는지를 감수하고 사람마다 뭘 생각하는지를 감수한다면 나는 당신을 제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은 상당히 나쁩니다. 당신은 그 생각이 아주 좋다고 느끼겠지만 나의 표준으로 가늠할 때 그것은 아주 나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이런 것을 감수할 수 없으며 심지어는 그것을 모두 폐쇄에 접촉하지 못하게끔 합니다. 하지만 법신은 이렇게 할 수 있으며 그는 신통이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무슨 일이든 다 할 수 있습니다. 실제상 불상의 그 장이란 바로 법신이 있는 것으로 만일 법신이 있을 경우 그 불상에는 장이 존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에너지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은 불상 앞에서 연공할 때 거기에 서기만 하면 한 가닥 에너지가 그를 밀어 뒷걸음질치게 하며 그를 밀어 뒤로 물러나게 하는데 실제상 바로 이 장이며 바로 그 위에 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류의 도덕이 아래로 미끄러짐에 따라 인류 사회의 일체 일은 모두 변화가 발생했습니다. 이 불상, 만든 불상마저도 변화가 발생했습니다. 어떤 변화인가? 어떤 불상에는 각자의 법신이 전혀 없으며 또 무슨 개광을 거치지 않았고 각자의 법신을 청하지도 않았으며 이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우리는 개광을 바라게 되어 또 여러분에게 말해주겠지만 왜 그것의 위에는 법신이 있게 되는가? 불교는 이 불상이 생겼다 해서 공장에서 하나의 불상을 만들었다 해서 그것에게 법신이 있는 것이 아니며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이 불상이 개광된 후에라야만이 법신이 있는 것으로 개광되기 전에는 단지 예술품에 불과할 뿐이라고 나는 봅니다. 개광한 후에야 그것에 법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불상은 어떻게 개광하는 것인가? 종교에서는 종교의식을 거행하는데 여러 사람들이나 많은 화상들이 절에 가서 경을 읽고 경건하게 각자의 법신을 처기야만 비로소 이런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의 화상은 이미 무엇이 개광인지를 모릅니다. 그는 다만 이런 의식을 거행하는 것만 할 뿐이며 이렇게 하면 그는 개광된 것이라고 여깁니다. 개광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어떤 사람들은 똑똑히 말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바로 이 각자의 법신을 청해오는 것인데 그가 내보낸 것이 바른 념이고 읽은 것이 경이라면 능히 청해올 수 있습니다. 이러면 이 불상은 그의 법신상으로 되고 이 세간에서 하나의 유형적인 신체가 있어 사람을 도와 좋은 일을 하게 됩니다. 사람이 그 앞에서 좋은 사람이 되겠다고 경건하게 참회할 수 있는 바 주요한 목적은 이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한 가지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많은 사람은 불상이 개광되지도 않았는데 공양하고 있으며 향불을 피우고 있는데 대단히 위험합니다. 비록 그 불상의 개광의식을 하긴 했지만 개광의 목적에는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또 많은 사람은 기공사를 청해 개광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알려주겠는데 현재 개광할 수 있는 기공사는 한 사람도 없으며 많은 기공사는 모두 가짜이고 부채입니다. 그럼 왜 그에게 에너지가 있게 됐는가? 바로 그 위에도 그러한 것이 올라갔으며 그런 것이 올라붙은 것으로 대단히 위험합니다. 만일 당신이 그를 사부로 모신다면 참으로 잘못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절에 가지만 심지어 절에 있는 불상마저도 어떤 것은 개광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절에 가거나 혹은 집에 불상을 두고 재물을 구하고자 빌고 있는데 정말 재물을 빌어올 수 있습니다. 그는 아주 영험한 것을 보고 거기에 구하면 반드시 응답한다는 간판을 붙입니다. 남들은 모두 괜찮다고 여기며 그 부처가 도와서 횡재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말합니다. 그런데 당신은 또 그 부처가 횡재를 돕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부처가 아닙니다. 구하면 반드시 응답한다고 씌어진 이러한 것은 흔히 다수가 여우입니다. 다수는 여우이며 대단히 무섭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무런 까닭 없이 당신을 돕는 것이 아니며 그것은 조건이 있고 대가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기공을 연마하는 사람이고 당신의 신체가 좀 좋다면 그것은 당신의 몸에 올라가며 몸에 붙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도울 능력이 없으며 그렇게 큰 신통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은 당신의 업력을 전화시켜줄 수 있습니다. 자, 당신은 병이 나았습니다. 당신이 병을 얻고 싶지 않다면 당신의 친지나 친구더러 얻게끔 하고 당신이 얻지 않으면 당신의 동생이나 여동생으로 하여금 얻게 하거나 당신의 형님 누나로 하여금 얻게 합니다. 당신이 돈을 구하려 하는가? 당신이 돈을 구하려 생각하는데 돈이 어디서 오는가? 당신 집에 다른 사람의 돈을 가져와 당신에게 줍니다. 또 한 가지 상황이 있다면 방금 내가 이런 상황을 말했지만 대단히 무서운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상황이 있다면 바로 우리 많은 불상에는 부채도 없지만 또 각자도 없습니다. 그가 빌고 빌어서 하나의 부처를 빌어오고 하나의 도를 빌어오며 하나의 신을 빌어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지금 사람들이 모시는 그 관공, 그 관공을 재물신이라고 말합니다. 실제상 그것은 빌어서 나온 것이며 사람들이 빌어서 나온 것으로서 전혀 무슨 관공이 아니며 관공 역시 무슨 재물신이 아닙니다. 사람이 빌어서 나온 것으로서 관공이 그를 도와 횡재하게 했다고 전해지니까 이 사람도 모시고 저 사람도 모셔서 나중에 재물신으로 된 것입니다. 어찌된 일인가? 불상 위에 또는 만들어 놓은 불상 위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과학자들은 사람의 사유가 바로 물질임을 발견했으며 현재 기공에서는 사람의 사유가 바로 일종 에너지의 존재이며 일종 물질의 존재라고 말합니다. 그럼 속인의 사유가 나오는 그것은 아주 희미해서 나온 지 얼마 안 돼 흩어져 버리게 됩니다. 만약 그가 무작정 의념을 집중해 어떤 물건에 대해 내보낸다면 이것은 오랜 시간 형성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불상이 개광을 거치지 않았는데 그가 가서 빈다면 이런 문제가 나타납니다. 제일 처음 절을 하는 사람이 가장 관건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부처에게 절을 하면서 제가 수련 성취의 정과를 얻고자 하니 부처님께서 절을 가지해 주시고 저를 보호해 주십시오. 저는 꼭 수련 성취의 정과를 얻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는가? 부처에게 절을 하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는가? 그 화상을 포함해 말입니다. 많은 사람은 자신을 도와 돈을 벌게 해달라고 빌며 자기 집 사람들을 도와 재난을 면하게 해달라고 빌고 있습니다. 육근이 깨끗하지 못한지라 돈벌이를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절을 한다면 잘못됩니다. 왜 잘못된다고 하는가? 왜냐하면 그가 대뇌 속에서 의념을 집중시켜 돈벌이를 하겠다는 돈을 얻으려 하는 하나의 대뇌 구조, 완벽한 하나의 대뇌 구조를 내보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대뇌의 구조는 오히려 돈을 생각하는 것으로 불상을 향해 내보내게 됩니다. 다른 공간 속에서 이 신체는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으며 우리 이 신체처럼 이만큼의 크기로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사실 사람의 신체도 다만 당신 자신이 모를 뿐이지 이만큼 크기로 고정되어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이 우주가 상응하게 축소될 경우 아주 작게 변한다면 이 우주 속의 일체 물질은 모두 상응하게 축소되는데 심지어 확대경의 배수마저도 모두 축소되므로 당신은 우주가 축소되었다고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만일 우주가 확대된다면 그 속의 일체 물체도 상응하게 모두 확대하므로 당신은 우주가 크게 변했다고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건 역시 고정불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공간 속에 그것은 변할 수 있는 것으로 곧 이 불상의 머리로 올라가는데 이 불상은 사상이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 사상은 오히려 돈을 생각합니다. 그 자신 외에 다른 사람도 절을 하며 그 자신은 늘 절을 하고 있습니다. 오래되고 오래되면 하나의 신체를 빌어서 오게 되어 그것에게 줍니다. 사람의 신체, 속인의 신체에도 한 층의 빛이 있으므로 그 역시 아주 약하고 조그마한 에너지가 존재합니다. 더욱이 연공하는 사람 또는 수련하는 사람이 가서 절을 한다면 곧바로 그것에게 에너지를 가해주며 더욱 커질수록 그것을 빌어서 오게 됩니다. 그것은 곧 유형적인 신체를 형성하는데 이 형성된 신체는 오히려 이 불상과 모양이 똑같습니다. 만약 이 불상이 관음보살이라면 당신이 빌어서 나온 것은 가짜 관음보살이며 만약 이 불상이 아미타불이라면 당신이 빌어서 나온 것은 가짜 아미타불인 것으로 이렇듯 위험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아미타불이 나타난 것이 아니며 또 진정한 관음보살의 법신이 아닌 것으로 그것은 당신 자신이 빌어서 온 것입니다. 비록 그것의 형상이 부처 보살과 같지만 그것의 머리는 돈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저층차, 저 에너지에서 생긴 이런 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처럼 속인에게 미혹되지 않으며 가히 속인 중에서 보지 못하는 조그마한 이치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감히 함부로 사람을 해치지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가? 사람들은 모두 그것을 보살로 여기고 경건하게 믿습니다. 그것도 좋은 일을 하지만 그것이 좋은 일을 하는 데는 대가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층차에서 생겼기 때문에 부처의 그런 본성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그것에게 가서 비는데 당신께 빕니다. 보살펴 주십시오. 우리 집 애가 병이 낫도록 보살펴 주십시오 한다면 좋다. 내가 살펴서 당신의 병을 낫게 하겠으니 당신은 나에게 돈을 달라. 돈을 주면 낫게 되고 돈을 주지 않으면 낫지 않는다고 합니다. 돈을 많이 주면 낫는 것이 빠른데 그것은 이렇게 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그것에게 빌면서 아이고 날 좀 도와서 돈을 벌게 해주십시오. 돈을 좀 벌어서 잘 살아보려고 합니다라고 한다면 좋다. 당신이 돈을 벌려고 하는가? 된다. 당신은 또 기공을 연마하는 사람이구만. 당신은 단이 있고 내 여기에 단이 없는데 당신의 그 단을 가져오라 하면서 그것은 가져갑니다. 내가 당신을 공짜로 돕는 것이 아니니까 내가 당신에게 돈을 줄 테니 당신은 그 물건을 나에게 주어야 한다. 등가 교환이라. 잃지 않으면 얻지 못하는 것으로 당신은 그 공을 나에게 좀 가져오라고 합니다. 비록 놓여지지 않지만 그것은 그것을 기타의 것으로 연화시켜 에너지로 사용합니다. 그런 다음 그것은 당신더러 돈을 얻게 합니다. 어떻게 얻게 하는가? 곤두박질을 하자 돈가방이 보여줍거나 직장에서 당신에게 상여 금을 많이 주게 하거나 어쨌든 무형 중에서 재물을 얻게 하는데 그것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또 한 가지 가장 큰 위험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거사이고 당신이 승려인데 당신이 그것에게 절을 하거나 또는 당신이 도사인데 그것에게 절을 한다면 이런 엄중한 후과가 생기게 됩니다. 당신이 그것을 사부로 모실 때 그럼 그것은 당신을 관할하게 됩니다. 그것을 아주 경건하게 대할 때 그것은 당신을 관할합니다. 그것이 당신의 영공을 안배하는데 하지만 당신이 어떻게 연마하든지 모두 그것보다 높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본래 높지 않습니다. 어떻게 연마하는가를 그것이 당신에게 안배해줍니다. 하지만 당신이 어떻게 수련하든지 그것을 사부로 모시고 얼마나 경건하게 자라려 하고 마음을 닦으려 하는지를 막론하고 위에서는 누구도 당신을 받지 않을 것이고 누구도 당신을 받아주지 않을 것입니다. 매 한 문에는 모두 자체의 수련 방법이 있고 사람을 제도하는 방법이 있는데 당신은 어느 한 문도 아닌 것으로 누구도 당신을 받아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당신은 이 저량적인 것으로 수련해낸 것이라 100년 후에는 어떻게 되는가? 어떤 사람은 보았습니다. 이 절에 한 무리가 왔는데 한 두목이 거느리고 있고 한 부처가 한 무리의 화상을 거느리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한 무리 오고 내일 한 무리가 옵니다. 어떤 사람은 늘 절에 있는 것을 봅니다. 누구인가? 바로 이 한 무리 드립니다. 당신이 100년 후에 죽어서 이른바 원적을 하든 당신 자신은 마치 도를 얻은 듯이 느끼겠지만 실제적으로 모두 그것에 거기로 갔습니다. 그것이 관할합니다. 한 무리 한 무리씩 거느리고 말입니다. 이는 인류가 오늘날까지 발전되어 오면서 인류의 도덕이 부패했고 일체가 모두 부패했기 때문인데 사람의 집착심이 조성한 것이며 일체는 모두 자신의 업력이 조성한 것입니다. 이때가 되면 석가모니가 말한 말법이 그리 맞지 않단 말인가? 승려마저도 스스로 제도하기가 어려운지라 하물며 사람을 제도함이랴. 확실히 이러하며 상당히 복잡합니다. 방금 말한 이 문제를 만약 말하지 않는다면 또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불상을 모시는 등등 이런 일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말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또 한 가지 문제를 말하겠습니다. 이 수련계에 특히 기공 또 일부 도가의 그 세간소도에서 내가 방금 말한 것처럼 그러한 것은 바로 인위적으로 빌어나온 것인데 그것을 또 무슨 지상불, 지상도라고 부릅니다. 지상불, 지상도라고 부릅니다. 또 일부는 속인 중으로 왔는데 그는 자신이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사실은 역시 과위에 있지 않습니다. 지상불, 지상도라 하며 또 유명하기도 한데 무슨 부처, 무슨 부처라며 이름까지 달았으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이런 한 가지를 말하겠습니다. 추규과라고 부르는데 세간의 소법소도에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소도, 세간소도라고 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 세간소도인가? 다시 말해 역시 도사, 도사의 옷차림이지만 그는 뭐라는 것인가? 사람에게 부적을 그려주고 액을 내쫓아주며 병을 치료하고 점을 쳐주며 풍수를 봐주거나 하는 이것입니다. 그는 수련하지 못하며 그 역시 수련 성취되지 못합니다. 그것의 이치는 도가에서 가장 낮은 이치이며 가장 낮은 것입니다. 그 자체에 무슨 에너지가 없으며 그는 저령의 것을 불러 자신을 도와 일을 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부적을 그리는데 부적을 그리는 자체가 바로 이것입니다. 또 주문을 외우는 따위에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추규가란 역시 이런 류의 것입니다. 하지만 그건 역시 속인 중에서 병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몸에 무엇을 내보내든지 간에 어쨌든 사람이 보건대 잠시 고통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병치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치료 방법이 우리나라에서 대단히 많습니다. 고대 중국에서 병을 치료하는 방법은 상당히 많은 것으로서 단지 우리가 지금 인식하는 중의의 이 수단뿐만이 아닙니다. 예컨대 지금은 그것의 많은 것을 모두 통일적으로 중의에 귀속시켰습니다. 무슨 점멸이요, 추나라든가 정골, 말하자면 접골이라든가 초약으로 병을 치료한다든가 안마, 침구, 또 기공으로 병을 치료하는 이런 형식이며 또 추규관안의 이런 치료 형식을 포함해 몽땅 귀납해서 과목으로 나누었는데 이 추규관은 제13과에 속했습니다. 중국 고대의 치료 방법을 귀납한다면 그것은 제13과에 속했으므로 그것의 총칭을 추규 13과라 합니다. 그것이 병을 치료한다는 것은 주로 주문을 외우는 따위의 방법을 채용했고 무슨 종이를 태우고 향을 피우며 주문을 외우고 부적을 그리는 이런 것들을 채용했습니다. 몇 년 전에 기공의 보급에 따라 또 적지 않은 사람이 이런 것을 했습니다. 대법 수련은 이런 것을 채용함을 절대 금지하며 이런 좋지 못한 것들을 끌어들이지 말아야 합니다. 진정한 수련은 모두 이런 것을 채용함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병을 치료하는 방법도 흔히 아주 특수합니다. 예를 들어 말한다면 나는 늘 이런 예를 듭니다. 이 사람이 얼굴에 부스럼이 났다면 어떻게 치료하는가? 그는 붓에 주사를 묻혀 바로 이 적색으로 땅 위에 우선 동그라미 하나를 그려놓고 동그라미 안에 십자를 그려놓습니다. 그런 다음 당신더러 십자에 가서서 동쪽을 향해 서게 합니다. 도에 속하니까 그는 동쪽을 향하게끔 합니다. 저층 소도에서 한 가지 설이 있는데 부처는 서쪽에 있고 도는 동쪽에 있다고 합니다. 사실은 이런 것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저층 소도에서의 설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렸습니다. 한편으로 얼굴에 동그라미를 그리며 한편으로 입으로는 주문을 외웁니다. 외우고 외우고 외워서 마지막에 붓으로 그 부스럼이 난 부위에 점을 찍어주고는 됐다고 합니다. 당신이 만져보면 확실히 그리 아프지 않으며 좀 작아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 그것은 일부 병을 치료하는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또는 나의 이 팔이 몹시 아프고 불편하다고 한다면 그는 좋다. 내가 당신의 이 병을 이 합곡혈로부터 빠져나가게 하겠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빠져나가게 하는가? 내가 당신의 이쪽 이 합곡혈에 대고 입김을 불 테니까 당신은 팔을 내밀라고 합니다. 그는 입으로 먼저 주문을 외우고 외우고 외우면서 이 합곡혈에 대고 입으로 훅 하고 붑니다. 당신은 한 가닥 바람이 있는 것을 느낍니다. 아주 좋았고 그다지 아프지 않았습니다. 이런 작은 병에 대해 그것은 일부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방금 말했지만 왜 그것을 채용할 수 없는가? 사람들은 그것이 어찌된 영문인지를 모르고 있으며 사람 자신도 그것에 상관하지 않으며 어쨌든 편안하면 되는 것이라 그것에 그런 일을 상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연공하는 사람은 안 됩니다. 우리는 신체적으로 순수하고 깨끗함을 유지해야 하며 끊임없이 고층차로 승화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끌어들일 수 없습니다. 그것은 실질적으로 모두 저령의 것들, 난잡한 것들로 병을 보는 것으로서 이것을 추규과라고 합니다. 이런 것을 말하면 여러분이 수련할 때 이런 일들이 많기 때문이며 또 일부는 여기까지 말한 김에 내가 북방의 무당, 남방의 무당 의사와 남자 무당 이런 위의 것들을 말하는데 모두 기공의 범주 내에 속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수련은 자신에 의해 자신의 것을 수련하며 자신의 것을 얻어야 하기 때문인데 그들은 아닙니다. 모두 일부 좋지 못한 것들을 끌어들이는데 주문을 외워 그것들을 끌어들여옵니다. 모두 이러합니다. 그것도 에너지가 있으며 그것이 왔습니다. 그는 공이 없지만 그러한 좋지 못한 것들을 끌어들이는데 그것들이 에너지가 있기에 그 역시 병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왜 그 부채, 사람들이 그 부채를 초래했겠습니까? 그 부채도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것으로 그는 부채를 통해 병을 치료하는데 그런 것들이나 그런 동물들, 그것도 공동에 있기 때문에 사람을 아주 미혹시킵니다. 말한 김에 한 가지 문제를 더 말하겠습니다. 우리 수련생들이 파룬궁 제자 학습반에 참가하거나 혹은 기타 활동을 할 때 위중한 환자를 억지로 우리의 학습반에 끌고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근본적으로 그의 병을 위해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방금 어떤 사람의 쪽지를 썼는데 여전히 어떻게 해서라도 나더러 그의 병을 치료해달라는 것입니다. 스승님, 전 몇 개의 학습반에서 스승님은 저의 업을 다 없애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아직도 어디어디가 불편합니다라는 것입니다. 글자마다 구절마다 당신이 한 획을 그려도 나는 당신이 뭘 하려는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즉 당신은 이런 것을 다 내려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위중한 환자가 내려놓지 못한다면 그는 시시각각 모두 생명 위험이 있는 것으로 그를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데 여기 에너지장이 작용하여서 그는 아마 더욱 견뎌내지 못할 것이므로 아주 위험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런 일에 절대 주의해야 합니다. 일단 어떤 문제가 나타나게 되면 그가 우리로 하여금 아주 큰 손실을 보게 만들 것입니다. 파룬궁의 명예를 수호하는 건 역시 우리 매 제자가 마땅히 다 해야 할 의무입니다. 당신도 파룬궁을 수련하는 한 사람이 아닌가? 억지로 사람을 끌고 와서 또 무슨 부채를 해결하려 하지 마십시오. 이 스승님께서 부채를 해결할 수 있고 그분만이 치료할 수 있기에 그분을 찾아가십시오 하면서 천리 밖에서 사람을 끌고 와서 나더러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나는 당신에게 이런 문제를 해결해주고자 나온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그것은 모두 인연관계가 있는 것으로 함부로 당신에게 이런 일을 해줄 수 없습니다. 우리 여기서는 수련하는 사람을 책임집니다. 어떤 사람을 생각합니다. 스승님이 저에게 그런 것을 떼어버려 주신다면 저는 수련하겠다고 합니다. 어떠한 선결 조건도 없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수련하는 것이고 어떠한 조건이 있어서도 다 안 됩니다. 학습반에 참가하려는 생각이 없는 사람들을 억지로 이곳에 끌어들이지 마십시오. 우린 툭 터놓고 말합니다만 우리 학습반에서 그 어떠한 위중한 환자든지 만일 당신이 불편하다고 느낀다면 빨리 병원에 가보도록 하십시오. 우리 여기서는 어떤 사람에게든지 병치료를 해주지 않으며 우리 여기는 학습반인 것만큼 오로지 설법할 뿐입니다. 시간상 관계로 나는 이만큼 말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잠시 후에 제3장 공법을 배울 것인데 내가 제3장 공법에 대해 먼저 여러분에게 말한 다음 우리는 다시 휴식하겠습니다. 이 제3장 공법을 관통양극법이라고 부르는데 무슨 뜻인가? 여러분 알다시피 어떤 공법에서는 무슨 천양지기를 채집한다든가 지음지기를 채집한다든가 하는 것을 말하지만 우리 이 공은 우주의 연화원리에 따라 우주의 특성 전센런에 따라 우리의 영공을 직접 지도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렇게 큰 것을 연마합니다. 그러므로 무슨 천양지음이라는 이 범위는 너무나 작습니다. 우리는 양극을 관통시키는데 그 뜻은 우주의 양극에까지 가 닿는 것이라 우주 양극 사이의 에너지로 우리의 신체를 관통시키는데 바로 이 뜻입니다. 하지만 이 우주가 얼마나 큰가? 한 사람의 사상으로, 사람의 관념으로 본다면 그야말로 불가사의합니다. 당신이 거기 앉아 하루 종일 생각해도 당신은 끝까지 생각해내지 못하며 그가 얼마나 큰가를 생각해내지 못합니다. 진정한 수련은 무위이며 어떤 의념활동도 없고 의념활동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책에 아마 썼을 것입니다. 의념이 두 손바닥에 약간 있다고. 그 뜻은 당신이 손으로 동작을 할 때 당신은 동작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인데 무엇을 하는지 당신의 손마저 다 상관하지 않는다면 곧 난잡하게 됩니다. 어떠한 의념활동도 없기 때문에 관통양극법 이 동작을 할 때 당신은 하기만 하면 됩니다. 내가 당신에게 넣어준 이 기, 그것이 이런 작용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일순간 굉장히 멀고 굉장히 아득한 곳에 가닿으며 순간적으로 에너지를 갖고 옵니다. 그것이 가는 것은 굉장히 빠른 그 공간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주 느린 이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순간적으로 오고 순간적으로 오므로 당신은 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 공, 그것의 기능 자체가 바로 이런 한 가지 작용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우리 이 손을 운동함에 따라 한 가지 감각을 느끼게 되는데 어떤 감각인가? 이 손이 날아갈 듯한 느낌입니다. 다시 말해 한 가지 기가 존재하며 운동하는 기가 존재합니다. 당신의 손, 당신이 이 공을 연마할 때 당신이 하려고 한다면 이 기가 작용을 일으키는 것으로 당신의 이 손은 기에 따라 자동적으로 위로 날리게 되는데 초기에 연공하는 사람이 느끼려면 반드시 아주 민감한 사람만 느낄 수 있습니다. 연공 시간이 오래된 사람은 느낄 수 있으며 모두 느낄 수 있습니다. 그의 이 손은 오르고 내림에 그 자체가 모두 날리며 아래 위로 날리며 날려서 갑니다. 그러므로 동작이 정확하지 않아도 다 괜찮으며 천천히 이 기가 당신을 시정해 줄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되도록 초기에 정확히 해야 하며 당신은 그 길을 빗돌게 이끌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이 무엇 때문에 연공하는 것인가? 우리가 기왕 양극으로 관통할 수 있다면 우리가 할 필요가 없지 않는가? 이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연공하는 동작은 신통을 가지하고 공능을 가지하는 면에서 기타 공법과 또 한 가지 구별이 있습니다. 우리 일체 순류의 것들도 모두 자동적으로 연화됩니다. 그럼 우리의 동작은 바로 당신의 기제를 강화해 주는 것이고 당신의 이 기를 강화해 주는 것이라 이 기로 하여금 늘 형성되게 함으로써 당신이 양극을 관통시키지 않아도 시시각각 모두 양극을 관통하고 있는 바 왜냐하면 그 기가 운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할 때 바로 그것을 가지해 주며 그것을 강화해 주는 것입니다. 손은 에너지를 석방해 주기 때문입니다. 동작 요령은 전 몇 장의 공법과 같습니다. 두 다리는 어깨 너비와 같게 벌리고 자연스럽게 서며 잡아당겨 늘리는 동작이 없고 완전히 모두 그 포르나는 것처럼 완전히 모두 같은 자세이며 느슨히 하는 것입니다. 다만 손이 운동하고 있으며 다리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신체는 느슨한 상태를 유지하고 느슨히 하지만 해이하지 않으며 혀는 입천장에 붙이고 이는 틈새를 두고 입술을 약간 다뭅니다. 연공할 때 오장공법에서 눈을 전부 감는 것이고 눈을 감고 연마합니다. 물론 당신이 배울 땐 감지 마십시오. 당신이 눈을 감는다면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손의 운동 속도는 꼭 우리가 가르칠 때와 같아야 하는데 가르치는 이 운동 속도와 나의 비디오 테이프는 대체적으로 비슷합니다. 절대적으로 정확하게 1초, 0. 몇초마저 다 틀리지 말아야 한다는 이것을 우리는 주장하지 않으며 이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파룬은 우리 이 파룬은 바로 이러합니다. 아마 여러분은 손에 모두 교재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이 책 표지 위의 것은 바로 이러한 형상의 파룬 도형입니다. 이 파룬 그의 구조는 대단히 복잡하지만 표면적으로 본다면 무슨 복잡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이러한 부호를 표지로 삼으며 파룬의 표지로 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는 대단히 복잡한 것입니다. 각 층마다 모두 있으며 상당히 복잡한 것으로 모두 그의 부동한 구조가 있습니다. 우리 이 파룬공은 우주의 연화 원리에 따라 연공하기 때문에 그의 구조는 역시 우주의 이런 형식에 따라 설계된 것입니다. 그러나 표면적으로는 아주 간단합니다. 예컨대 전반 이 파룬, 바로 이 파룬은 전체가 돌고 있으며 운동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운동하며 돌고 있습니다. 이 파룬의 중심은 자전하고 있는데 다시 말해 중심의 이 붉은 것이 자전하고 있으며 태극, 네 개의 태극도 자전하고 있으며 이 네 개와 중간에 이것은 같습니다. 당나라 때 그를 만자부호라 불렀고 예전에는 길상여의부호라고 불렀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는 부처의 표지입니다. 그 역시 운동하고 있으며 모두 자전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인가? 왜냐하면 전체 우주가 운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주 중에 사면팔방, 8개 방위라 사면팔방의 중심에 상하를 더해 시방세계를 구성했습니다. 이것은 불가의 우주에 대한 우주관이며 우주에 대한 인식입니다. 다시 말해 우주 중에 시방세계, 시방, 이 모든 별들은 모두 운동하고 있으며 자전하고 있는데 그는 이러한 것입니다. 우리 공랭에 있는 사람은 볼 수 있는 것으로 그는 확실히 운행되고 있습니다. 이 중심은 우리 이 은하계를 대표하는 이런 한층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역시 운동하고 있으며 역시 자전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입니다. 모두 운동하고 있고 모두 자전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왕 우리는 불가라고 하는데 왜 이 속에 또 도가의 태극이 있는가? 왜 또 태극이 있는가? 왜냐하면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오늘날 이 법은 이미 대단히 크게 전했습니다. 우주의 짠샨런, 최고 불법 이치에 따라 전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주 최고 특성이라 도가도 짠샨런을 벗어날 수 없으며 불가 역시 짠샨런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우주의 이렇듯 큰 이치, 이렇듯 큰 법을 말하는데 도가가 없다면 하나의 완전한 우주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우주에는 바로 불도 양 대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어떤 사람은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또 예수의 그리스도 또는 중국의 유교가 있지 않은가 하고 말할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알려주겠는데 무릇 이러한 종교는 모두 유교는 고층차에 이르러 귀납한다면 도가책의 범위 내에 속하고 서방의 어떤 종교 정교는 고층차에서 귀납한다면 불가책의 범주 내에 속합니다. 아주 높은 층차에 이르면 매우 현묘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하기는 곧 이 양대가입니다. 그럼 이 태극 속에는 어찌 위가 붉고 아래는 거부며 위는 붉고 아래는 남색인 것이 있는가? 같지 않은 두 가지가 있는가? 왜냐하면 대도수련이란 바로 이러한 것이고 선천태극이란 바로 이러한 것인 바 위가 붉고 아래가 남색인 이런 것입니다. 위가 붉고 아래가 검은 이런 것은 우리가 지금 인식한 그런 도입니다. 사람들이 관습적으로 인식하는 그런 도, 원시 천존이며 이런 도는 바로 이 형식입니다. 사실 도가는 예전에 아득히 먼 옛날에 여태껏 종교로 형성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역대로 모두 단독 수련했습니다. 다만 근대에 비로소 이 문제가 나타났는데 무슨 도교라는 게 나타났습니다. 사실 그건 역시 일종의 계량식으로 된 종교에 속합니다. 이 파룬의 색깔 이 바탕색은 변할 수 있으며 이런 부호를 제외하고 이 바탕색, 파룬의 바탕색은 색깔이 변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지금 이런 색깔을 고정시켜 표지로 삼고 있는가? 왜냐하면 이 색깔이 비교적 산뜻하고 아름답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표지로 삼습니다. 사실 이 바탕색은 색깔이 변할 수 있습니다. 적등 황녹 청남자 유색 무색으로 그는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많은 사람은 스승님 제가 본 파룬의 색깔은 이렇지 않으며 흰 것이거나 색깔이 없는 것 또는 붉은색 남색 자색입니다 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당신이 본 것은 모두 맞습니다. 우주 공간 중에 이런 방대한 물질은 바로 색깔이 변하는 것으로 이런 색깔의 변화가 있습니다. 각종 색깔, 각종 같지 않은 물질의 색깔이 있습니다. 아마 어떤 사람은 또 의문이 있을 것입니다. 이 종교 형식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은 아마 생각할 것입니다. 내가 보건대 중간에 그것은 왜 히틀러의 그것과 비슷한가?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인류가 이 부호를 알게 된 것은 석가모니 시대로부터 이미 보편적으로 인식했습니다. 석가모니 이전에 서방 몇 개 종교 중에서도 이 부호를 채용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말했는데 이 부호는 실제상 부처의 표지로서 오로지 부처 층차에 도달해야만 비로소 있습니다. 부처 층차에 도달하지 못하면 없습니다. 오로지 그 대보살, 어떤 대보살은 이미 부처를 능가하고 이미 부처의 층차에 도달했기에 그 역시 있습니다. 작은 보살은 없으며 나한은 없습니다. 오로지 부처만이 이런 부호를 갖고 있습니다. 만약 열애를 능가했다면 그는 앞가슴에 이런 부호가 두 개 있으며 능가한 칭차가 더욱 많을수록 그의 부호, 이런 부호는 더욱 많습니다. 사람은 바로 우리 지금 인류의 문명 시기, 2500년 전에 그를 보편적으로 인식했습니다. 히틀러는 제2차 세계대전 때 일이라 히틀러가 겨우 몇 해나 됩니까? 몇십 년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그는 이것을 훔쳤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만일 이 굽혀진 것이 이쪽으로 돌면 바로 히틀러의 것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나는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회전하는 것이고 돌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러합니다. 당신이 이 한 장의 종이를 볼 때 우리 육안으로 본 것이지만 그것은 많고 많은 공간에 또 기타 존재 형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순서대로 정렬하는 식으로 가늠할 수 없다고 나는 말합니다. 그 속에서 반영되어 나오는 것은 상당히 현묘한 것으로 많은 수련생은 많고도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당신이 본 것이 모두 정말이라고 나는 말합니다. 됐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공법을 배우겠습니다.